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나 장로와 저는 그리고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저는 이 유성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으며 소개 말씀에 대한 저희의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이 모임에서 유익을 얻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사람은 이제 대본 없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넬슨 장로님이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는 두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침서 제2권 2장 신권 원리 부분과 5장 와드 및 스테이크 구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을 다루는 7장과 8장을 오가면서 통합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먼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인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침서를 공부하고 또 평유회나 지도력을 행사하는 여러 상황에서 영의 속삭임을 듣고 인도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야기하는 동안에 영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행사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영향력을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따르고자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또 전에도 언급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의 영향력과 계시가 있고 또한 참으로 경이로운 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지침서들은 보화입니다. 아이링 회장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몬스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 참으로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이 궁극적인 교회 지침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고 이곳의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따르고 수고해야 할 수많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경전을 교회 지침서의 일부로서 또 교회 지침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침서로 여기고 이를 지침서 제1권과 2권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나 장로님과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중들에게 드릴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시와 영의 인도에 매우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결합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인용문을 읽게 되었는데 아마도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론을 접고 토론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어진 계시 중에 그 상황에 적합한 계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지침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침서를 통해서 어떻게 각 단위 조직, 특히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와 인도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나 장로님, 또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소개하는 성격의 새로운 이 앞에 세 장에 관해서 청중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의 가족, 또 신권 원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지도력에 관한 이 세 장 말입니다. 베드나 장로님, 또 크리스퍼슨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11월 방송 이후로 지명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에게 이 방송과 여기서 다룰 주제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대답은 일종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세 장을 소홀히 넘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고는 이미 아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곧바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 다른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획과 가족, 신권과 계획에서 신권의 역할, 교회에서의 지도력이 첫머리에 나오니 사람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들에게 우선 이 장을 읽고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들어온 내용이군 이미 잘 알아 하고 단정짓지 않도록 말입니다.
차례와 더불어 맥락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세 장을 보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 있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런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고 왜 그 부분에 나오며 무엇이 중요하고 그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 없죠. 그 세 장의 첫 머리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기초를 잘 다져야 모든 항목을 맥락에 맞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11월부터 우리는 여러 지역에 가서 지침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또 이런 건의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냥 기존 지침서와 새 지침서의 내용을 표로 비교 정리해서 개정된 지침서를 빨리 훑어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마치 예전에 제가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제게 홀란드 형제님, 시험 문제가 나오는 장만 콕 집어주세요 라고 묻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지에 계시는 사랑하는 청중들에게 정확히 몇 쪽 몇 번째 줄이 변경되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침서에 몸을 던져서 그 소개된 내용을 기쁘게 연구하고 또 사랑하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침서 성격과 어조가 영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 지침서는 원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적용에 대한 설명이 적어서 우리 모두는 책임을 수행할 때 한층 높은 영적 자질과 엄격한 합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곧 교회 전역의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이 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제2장 신권 원리에서 시작해서 토론을 진행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억을 떠올리고 반복하고 또 강조하라는 옥성님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권 원리에 대해 짚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첫 장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장에서 신권 원리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거의 모든 내용은 가정과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원회와 단위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신권 원리 자체를 다루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내용을 가족과 또 여러분 자신과 개개인에 적용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남편이나 아버지와는 달리 아내와 자녀들은 신권 정원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권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신권의 밖에 있을 때 그들은 가정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신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는 그가 지닌 신권의 덕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부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은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이 장에서 남자는 가정에서 영적 지도력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구죠.
때때로 자매님들이 불평은 아니지만 슬픈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이자 가장이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책임지지 않아서 가정의 밤이나 가족기도, 경전공부를 하자고 가족을 불러 모으는 일이 자신의 몫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자매님들은 가장에 의한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지침서에 설명된 대로 이것은 신권 원리의 일부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저는 우리가 축복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기복이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지금보다 축복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갈 때 축복을 주는 아버지도 많이 있고 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축복을 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보다 더 자주 축복을 주기를 바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나 또 그런 시기에는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가정의 영적인 힘과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서에서 신권 소유자가 없는 가정을 돌보야 한다고 가르치고 상기시키는 점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경건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움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 결혼관계, 자녀, 이웃, 학교 및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도움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성신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직 관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 일은 구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성약을 고유하기 시작하면 신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인 또는 가족의 삶에 다음으로 필요한 의식은 무엇인가? 그 의식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는 이렇게 자문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그 의식을 준비하도록 도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의식과 성약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훌륭합니다. 자연스럽게 제5장 구원 사업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즉 가족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인류에 속한 모든 남자, 여자와 자녀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무이자 속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우리는 신권 열쇠를 가져다 준 침례 요한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신권을 받았으며 그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징이자 궁극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신권은 시온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권을 통해 교회와 가족과 구원 사업이 나아갑니다. 자, 이제 새 지침서 5장은 기존의 별개의 장으로 되어 있던 또 각기 다른 개념으로 나누어 있던 것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종, 선교사업, 또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다루었는데 전에는 이것들이 별개의 개념이었습니다. 또 지속적인 활동과 또 활동 촉진이라는 항목, 또 성전사업과 가정역사 관련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복음 교육을 또한 추가했습니다. 기존 지침서에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별개의 개념이었던 것을 한 장에 통합하게 되었는데요. 베디나 장로님은 이런 통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구원 사업과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과 조직 운영에만 신경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을 분화하고 전문화하다가 세부적인 부분에 매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입니다. 선교 사업은 아직 성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은 돌아가신 분들이 의식과 성약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의식과 성약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권유하는 일입니다. 같은 일인데 영역만 다를 뿐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살피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모든 일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그 개념이 여기서는 지침서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현지 와드나 스테이크의 평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겠습니까? 토론의 목적을 생각할 때 와드 평유회를 생각하면 더 좋겠죠. 단합과 통합, 모두가 한 팀이라는 이런 개념이 와드 평의회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겠습니까?
평의회는 교회가 하나의 기관, 하나의 조직으로서 가정과 세상의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분명하게 대표하는 곳입니다. 평의회야말로 단합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고 그리고 계시가 필요한 곳이죠.
여기에는 매우 실질적인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와드평의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초등회 회장이나 청남 회장은 자기 봉사의 영역만 따질 수 없습니다. 선교사업에 대해 얘기하는군.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업은 모든 사람의 일입니다. 성전사업도 모든 사람의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담당하는 연령층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그룹에 대한 임무나 책임을 맡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사업의 모든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짧게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훌륭한 감독님이 초등회 회장님께 제사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자매님은 의아한 눈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그건 청남 쪽 일이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자매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 연령의 청남에게 초등회 반에서 간증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남이 전인 선교사로 합당하게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획기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나는 3세, 12세 사이에 어린이 담당 혹은 12세, 18세 사이에 청년 담당하고 갇힌 사고를 하면 유연한 사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으며 모든 이의 구원 사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의회 구성원들이 현재 부름에서 맡은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맡았던 모든 부름과 교회 경험과 인생 경험을 가지고 평의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논의 주제가 현재 그들이 맡은 부름과 관련이 있든 없든 구성원 모두는 모든 안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평의회 구성원들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할 안건을 건의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모든 안건을 제시하고 또 토론을 이끌게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평의회에서 의논해야 하는 일들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크리스 버슨 장로님은 방금 옥성님이 지적하고 상기시켜 주셨고 또 베드나 장로님이 되새겨 주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침서에 나오는 사안과 주제와 바람 중 하나가 감독의 짐을 덜어주고 임무를 위임하며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임을 일부러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려 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위임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생각납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역으로 가서 기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감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독님 왜 새벽마다 기차역에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밀지 않아도 무언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큰 위안을 받거든요.
피곤해 지친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하고 있고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권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구원 사업에 관한 이 장에 복음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 사업, 성전 사업, 지속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물론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복음 교육이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살피는 일은 계획과 신권과 교회에서 발휘하는 지도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를 이끄는 일은 곧 교육입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그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별개의 활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모여 하나가 되는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며 그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영적 태도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북돋우는 일에서 우리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교육은 교회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주거나 또 봉급을 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건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 신권 및 아론 신권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정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단합과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하긴 했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지침서에서 봉사와 서로를 돌보는 일에 대한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정원의 지도자가 연례 접견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정원회나 정원회 내 그룹이 형제들과 그 가족과 정원회가 보살필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복지 사업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일요일에 최소한 얼마간의 시간을 내어 정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정원회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형제들이 서로 돕고 봉사하면서 신권 정원의 결속력이 강화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와 가족 구성원들의 현세적인 필요사항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사항을 돌보는 신권 사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베드나 장로님,
지난 11월 방송과 이번 방송에서 장로 정원회와 대제사 그룹에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었음이 거듭 강조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아론 신권 정원회를 더하고 싶습니다. 표준을 높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책임이 늘어났다는 말은 각 정원회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형제들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열쇠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신권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 청남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단지 관리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열쇠, 즉 신권 사업을 지휘할 책임이라는 권리가 수반됩니다. 바로 그 권리가 열쇠를 받는 12세 소년의 머리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는 감독 단일원과 청남 회장단 보좌에게서 도움을 받지만 열쇠는 그 소년이 쥐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부름받는 직분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어 내에는 이끌도록 부름받고 열쇠를 부여받은 형제들이 있으며 신권 정어 내에서 어떤 성과나 결과의 발전이 있었다면 이는 그 열쇠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행사한 결과일 것입니다.
저도 교회 회원들 사이에 열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 그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열쇠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신권 소유자들마저도 열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봄으로써 훌륭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7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함께 나누면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감리하는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리를 지니나니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8절과 10절의 내용이고 또 이제 12절에는 대제사와 장로는 영적인 일을 집행하며 또 18절에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 제가 좀 둔한 사람이랄지라도 여기서 한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회나 신권 모임에서 신권의 진정한 영적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명을 충분히 이야기한다면 교회 관리를 비롯해 현세적인 일이나 봉사는 자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온화함과 아름다움과 구속하는 권능으로 말씀하신 구원 사업은 신권 권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베젠의 장로님이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저는 지침서가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회를 평의회에 주는 권고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침서에는 이들이 간접적으로는 아론 신권 정원회에 대해서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감리하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훈련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와 교리와 성령에서 말하는 상주 성역자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로와 대제사들이 자신이 받은 부름과 주님께서 주신 책임 앞에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감독들이 그들 고유의 임무,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며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의식과 성역과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들께 의지할 만큼 의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건하고 힘찬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체기를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라 장로님.
11월 방송의 후속으로 이어지는 이 방송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들은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은 한 충실하고 용감해 보이는 젊은 자매님이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이 지침서가 교회 조직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을 교회 회원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 책은 널리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책의 내용과 차례와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서 평의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 가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가족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 부분은 지침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적용될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받은 가장 중심을 꿰뚫는 말씀은 세상의 구주께서 이 경륜의 시대를 여시면서 혼란스럽고 또 잔뜩 놀랐을 14살 소년에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셉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땅이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곤경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쳤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했었습니다. 구주께서 오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조셉에게 왔으며 그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까이 하고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신권 권능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의 신권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